SBS 라디오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체 프로그램을 청취하시는 방법은 sbs.com.au/korean을 접속하시면 자세히 접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배경, 다양한 문화 속의 세상의 모든 좋은 음악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Culture Odyssey 유하재입니다. 오늘은 클래식 기타 듀오의 감미로운 러브송으로 문을 엽니다. 기타 독주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일찍이 피아노의 신 쇼팽이 남긴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마도 기타 듀오를 제외한다면. 국제적으로 명성을 높이고 있는 한국의 기타리스트 이성우, 독일의 올리버 파타스 나이니, 이 두 클래식 정상의 기타리스트가 듀오 결성 25주년 기념 콘서트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무대에 올립니다. 오늘 컬처 오디세이에서 이성우 교수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전 지금 한국예술종합학교 하고요. 중국의 심양음대에서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이성우라고 합니다. 기타리스트고요.
네. 네, 기타리스트로 연주 활동을 하시면서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기에 제가 편하게 교수님이라고 호칭을 쓰겠습니다. 네, 먼저 25주년, 큰 축하드립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요.
네. 뭐 듀엣으로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팀이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올리버랑 저 같은 경우는 서로 이렇게 나라가 달라서 서로 떨어져 있다가 연주 때 서로 만나서도 연습을 하고 또 연주를 하고 그런 과정을 한 25년간을 네. 해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닌데 잘 견뎌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두 분이 만나시면 뭐 영어를 쓰십니까?
주로 영어로 얘기도 하고요. 뭐 제 영어가 좀 짧아서 원래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땐 독일어로 했는데 네. 세월이 좀 옛날이다 보니까 많이 잊어먹고 또 안 쓰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영어로 서로 얘기를 나누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언어 소통이 음악으로만 되기 때문에 또 두 분이 25년을 쭉 이어오실 수 있지 않았나. 말이 너무 잘 통하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도
의견 충돌도
있죠.
있을 텐데요. 네, 여담입니다. 자, 제가 알기로 한국 클래식 기타리스트의 오페라 하우스 공연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아, 영광이네요.
네, 앞서 아들레이드에서 두 차례 공연을 하셨다고요, 이번에?
네네네. 네.
뭐 반응은 어땠습니까?
한 번은 그 K 브라더스라는 와이너리에서 초청을 받아서 연주를 했고요. 또 한 번은 엘더홀, 그러니까 애들레이드 음대에 있는 홀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연을 했는데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좋다고 얘기해야겠죠?
네. 네. 독일에서 공부하셨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네. 올리버 나이니 씨, 올리버 파타쉬 나이니?
네. 네.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같은 선생님 제자였어요.
아.
네, 자, 독일 베를린 음대에서 그때 같이 수학을 하면서 친구를 봤는데 저보다는 나이가 조금 어려요.
네.
어리지만 학년도 좀 낮았고요. 굉장히 성실하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친구랑 같이 듀엣하면 재밌겠는데? 이래서 제의를 했고요.
먼저 하셨어요?
네. 제가 제의를 네. 하고 네, 그래서 이 친구도 좋다고 해서 그래서 한 1년 같이 이렇게 연습을 하고 첫 연주를 연 게 아주 조그마한 홀이었는데 관객이 그때 5명이 왔어요. 하지만 그것부터 시작이죠.
네. 네.
작은 것부터 한 발 한 발 이렇게 진행하면서
네. 지금 올리버 나인이 씨 다른 스튜디오에서 점원 프로그램에서 지금 인터뷰 중인데요.
네.
독일 유학 전 이야기를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처음 클래식 기타를 접하게 되셨어요?
원래는 제가 음악을 접하게 된 건 상당히 늦게 접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10대 때는 그림을 그리고요. 20대 때는 원래 전공이 연극 쪽이었거든요.
다 재단하시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연극 연출을 한 10년, 30까지 아마 연극 연출을 했을 거예요. 30 정도까지는 연극 연출을 했었는데 제가 악기를 처음 만지게 된 게 21살 때였어요.
21살 때?
네, 굉장히 늦게 시작을 했죠.
그전에는 전혀 안 하셨단 말씀이세요?
네, 음악 감상은 무지했습니다마는 안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클래식 기타 독주회라는 거를 이렇게 포스터가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21살 때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클래식 기타라는 것도 있나? 처음 알았어요, 그때.
네.
그래서 이제 공연을 구경을 갔는데, 이렇게 마음을 확 잡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취미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꼭 자랑 같지만은 21살에 악기 처음 잡고 22살에 전국 콩쿠르에서 1등을 했어요.
자랑이신데요?
네, 자랑 좀 했습니다. 그 후에는 그때 당시는 기타 전공이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에 전공이 없었거든요. 없었던 시절이죠. 그래서 30까지는 계속 그냥 아마추어로서 활동하면서도 뭐 연주회 열고 독주회도
네.
열고
네.
뭐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31살에 뭔가 음악이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전공을.
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연극 단체하고 극장하고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독일로 날아갔죠.
결혼 전이시죠?
아니요. 그때 결혼했었어요.
그럼 가족하고 같이?
처음은 제가 먼저 가고요.
참 대단한 결심이시네요.
제가 좀 성질이 좀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걸 견디지를 못해요.
네. 네. 그래서 독일에서 얼마나 공부하셨어요?
독일에서 5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기타 하면 스페인이 기타의 본고장 아닙니까? 독일로 가신 건 무슨 클래식의 정통성을 고려하신 건가요?
그런 점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당시 때는 제가 이 고음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음악, 옛날 음악. 그러니까
네네.
바로 그날 르네상스 음악에 굉장히 심취를 했을 때였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음악을 공부하려면 독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갔었는데 가보니까 세상에. 제가 만약 바로 그 음악을 하고 싶다면 악기를 기타가 아니라 류트를 했었어야 되겠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류트가 기타의 전신 아닌가?
전신으로 봐도 됩니다.
네.
근데 보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그걸 새로 배우기는 너무 또 문제가 많고요.
네.
그래서 물론 뭐 바로크나 바하나 이런 쪽에 있는 것들이 편곡되는 작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타로도 연주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또 현대음악이라든가 혹은
네.
로만틱 시대의 다양한 것들을 또 새로 접하게 됐죠. 네.
가보시니까 그때 당시에 30살 무렵
네.
실력이 어느 정도였어요?
저요?
다른 분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학도들하고 잘하는 편이셨나요?
네.
아, 네. 아, 그런데 지금은 해외 유학 나가는 클래식 네. 기타 쪽으로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년도가 되죠? 그
제가 아마 88년도에 갔었나 네. 확실히 99년에 갔었나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그때만 해도 없었을 때 아닌가요?
네, 거의 뭐 네. 유학파가 많지 않았죠.
네, 선구자격이셨네요.
네, 그런 편입니다.
아, 굉장히 지금 후학들에게도 귀감이 될 것 같아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네. 제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돌아와서 벌써 한 20여 년을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네.
제자들 중에서 이제 국제 콩쿠르에서 1등하는 제자들
있고요.
네. 가령 애들레이드에서 하는 국제 기타 페스티벌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서 그럼 제자가 그 제 1회였을 거예요.
네.
기타 컴퓨테이션에서 1등도 하고 네, 그렇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대중적으로 좀 이름이 많이 알려진 이병우 기타리스트 있어요.
네네네.
네. 교수님하고는 연배가 한 어느 정도?
제가 좀 나이가 더 많죠.
네.
많고 아주 아주 훌륭한 작곡가이면서도 좋은 기타리스트입니다.
네네. 네. 현존하는 기타 듀오 앨범으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줄리안 브림하고 존 윌리엄스의 기타 듀오가 있어요.
네네네.
네, 투게더 게인. 선생님께서도 앨범을 꽤 많이 내셨던데요. 듀오 앨범도 있고요. 네, 앨범 소개 좀
앨범은 듀오에서는 아마 지금 세 번째가 나왔고요.
네.
그 외에 솔로도 있고 또 저희가 다른 악기들이랑 또 제법 많이 하거든요. 제가 또 이 앙상블 쪽에 관심이 많아서
네.
그래서 뭐 바이올린하고 한 것, 뭐 블루시랑 연주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여기저기 있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거 오늘 이렇게 가져오셨는데요. 25, 아우 크게.
네, 25주년 네. 기념으로
네네.
25년 동안 저희들한테 작곡가들이 써주신 곡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부 저희들한테 올리버와 저 팀을 위해서 그러니까 헌정을 받은 작품들이죠.
아, 그래요? 네네. 네. 이 중에서 어떤 곡을 제가 좀 이렇게 소개를 하면 좋을까요?
하나라도 버릴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한국 작곡가도 있네요.
네. 네 이건용 교수님 작품이 있습니다.
네. 아우 자랑스럽네요.
네. 아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고요. 아마 이번에 시드니에서 연주하면 아마 초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뭐 버릴 게 없으시다고 하니까 제가 마음대로 골라서 그러면
네.
방송에서 소개를 하고요.
네.
네. 아, 좀 전에도 여러 악기들하고 앙상블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그 신지아 바이올리니스트요.
네네.
이름이 신현수였어요.
네, 원래 이름은 신현수죠.
네, 2013년도에 여기서 공연을 했거든요.
그러셨어요?
시즌 오페라하우스에서. 네. 대단했어요. 그 당시에 네 사라스텍 갈멘
네.
네, 했는데 뭐.
잘하죠.
아이고,
정말 저 외부터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콜라보를 하셨어요?
그 작품 원래 계획이 이게 금반이 작년에 나왔거든요.
네.
칸토 안티고라는 타이틀로.
네, 칸토 안티고. 칸토는 예. 노래고.
노래고 안티고는 오래된.
아, 오래된 네. 노래.
저희 컨셉을 어떻게 잡았느냐면, 그러니까 계획은 이제 세계 여러 나라의 그 폭성, 예, 민요들을 예술적으로 재해석을 해서 예, 그걸 연주를 하자. 그래서 시도되기로는 한 6년 전이겠다. 네, 6년 전에. 저희가 그 계획을 세우고 여러 나라 작곡가들한테 이제 작품을 의뢰를 하고 편곡을 받고 그랬었는데 바이올린 연주자가 구해지질 않았어요. 이게 원래는 김지연 씨라고 뉴욕에 계시는
네.
바이올리니스트가 계신데
네.
아주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원래 그 작품을 연주 같이 콜라보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뭐라 그러죠? 갑자기 개인 사정이 생겨서 못 하시게 되고 그 후에 이제 저희 기획사 쪽에서 어프로치한 게 이제 정경환 선생님.
네.
정경환 선생님이 또 손을 다치셔가지고.
예. 네, 네. 최근엔 또 재개하셔서 다시 앨범 내셨어요.
네, 대단하세요. 네. 앨범 내셨죠.
네.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취소가 되고 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있던 차에 거기 이제 신지아 씨 매니저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저희가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동영상에서 봤는데 아주 예쁘던데
그죠?
같이 네. 네, 어우러짐이 아주 좋았어요.
네, 네.
연주도 좋지만.
네. 네. 그래서 같이 한번 연습해보자.
그래서 네.
왜냐하면 이게 포크송이라는 게 아주 단순하지만 정말 맛있게 연주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어느 정도 연배가 되고 뭔가 되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첫 리허설을 같이 연습을 해보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아주 흡족하셨군요.
네, 네. 그래서 두 말 안 하고 합시다 같이. 그래서 네. 같이 앨범을 내고 했었죠. 그래서 네. 연주도 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도이치 네. 그라마폰에서 또 리차드 용재 오닐
네, 네, 네.
그 뷰어리스트잖아요. 네, 네. 또 앨범을 내셨더라고요.
네,
네 그건 어떤
겨울 나그네 원래 그게 슈베르트 작품인데요. 네. 24개의
연가곡으로
돼 있는 네. 거죠. 그걸 우연히 이제 원래 계획은 제가 이 우리나라 이 그 클래식의 매니지먼트 쪽에 좀 많이 알게 되는데요. 그 소니 쪽이라든가 도시 공화로편에 네. 계시는 분들하고 이제 우연히 앉아서 얘기를 나누다가 야 이거 참. 슈베르트 겨울 나그네를 기타랑 참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얘기했더니 오 그러면 용종 일이랑 해봅시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 그때는 솔로 기타에 비올라였어요.
네.
우연히 이제 올리버 친구랑 같이 이제 한국에서 연주를 마치고 그래서 와서 또 얘기를 나누는 거죠.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이거는 사실 솔로보다는 이중주가 왜냐하면 솔로로 편곡된 것들은 이 반주 파트가 좀 음이 많이 비어요.
네, 네. 네.
이중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니까 그쪽에서 그럼 이중주로 바꿉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좋습니다 하고 급히 이 독일에 계신 이 루트카 폴머라는 아주 좋은 작곡가 선생님이 네. 계신데 그분한테 연락하니까 그때 이제 녹음하기 아마 2주 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급하니까 좀 미뤄줄 수 있냐 그러니까 일정상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어쨌든 우리 한번 도전해보자.
네.
그래서 이제 악보가 편곡된 게 날라오고 저희가 연습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녹음을 끝냈죠. 그래서 아마 나오게 된 건데 네,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 슈베르트가 그 가곡을 주로 네. 기타로 작곡했다고 그래요?
네. 네.
그거 참 의미 있네요.
네.
슈베르트의 곡을 다시 기타로.
네. 네. 이게 기타 이중주로 편곡되어서 반주 파트가 외려 저 개인적으로는 피아노보다 더 맛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훨씬 더 그 색깔이나 혹은 그 뉘앙스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네, 방송에서 기회 되면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가능하면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두 분의 네. 미니 콘서트 사실은 인터뷰 뒤에 잠시 있을 예정인데요.
네.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어떤 곡들을 연주해 주실지. 네, 기타도 가지고 오셨고요. 저 옛날에 네. 저도 클래식 기타를 조금 아주 조금 그때 70년대 당시에 뭐 세고비아 기타 좀 음악 하신다는
네,
분들이 좀
네,
가지고
네,
있었고요.
네, 네.
로망스 좀 그 아주 기본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근데 한국에는 그 7080 세대 그 통기타만큼 그렇게 저변 확대는 돼 있지 않아요. 그죠?
네.
네. 그런 아쉬운 점도 많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200대 기타가 뭐 동시에 무대에 올랐다고 한국에서.
네,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건 네. 이제 한국 클래식 기타 협회가 있거든요.
네.
네, 협회에서 국제 기타 페스티벌을 열고 있습니다.
네, 아마추어들
아마추어들이죠.
네. 네.
지금 이제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 각 중학교 혹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제 기타 서클 비슷하게 조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안
네.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만은요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서로 결성되어 있는 합주단이 있습니다. 그 전국에 있는 여러 합주단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네. 네.
큰 홀에서 같이.
네. 그런데 이 기타가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뭐 인류 역사 이래 가장 오래된 뭐 발현악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근데 사실 클래식의 중심에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죠?
네. 그리고 오케스트라에도 뭐 그 많은 악기군에도 클래식
네,
기타는 없고요.
네, 네.
또 어떤 지휘자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 클래식 기타는 너무 소리가 작아서 협연악기로는 안 된다. 좀 아쉬운 많이 아쉬운 부분인데요.
뭐
네.
그렇죠. 이게 마이크로폰을 사용을 하면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인위적인 맛이 좀 들고요. 그리고 주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라는 것이 정확하게 이제 정립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이제 그 시민사회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시민사회 계급이 이렇게 발달되면서 산업혁명 이후라든가 이렇게 발달되면서 모든 그 편성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커지게 되었거든요. 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음악은 소수인들의 점유물이었는데,
그렇죠. 네. 챔버로,
네. 챔버로 네. 그리고 귀족들을 위한 네. 거라든가 됐는데 이제 다수 대중과 시민을 위한 형태의 음악이 발달되면서 그러면 이제 음량이라든가 파워맨이라든가 큰 홀에서 연주가 하는 형태가 되어지니까 네. 그때는 기타가 설 자리가 사실 없죠.
네. 네.
근데 지금은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냐면. 솔직히 지금은 클래식이라는 장르 자체가 이미 소수인을 위한 게 되어버렸거든요.
네.
아니라고 맞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크로스오버가 너무나
네, 커지고 대중음악이 네. 워낙 크니까 네. 뭐 몇몇 명씩 모여서 밤이나 낙을 즐기고 하는 네. 그게 이제 음악 비즈니스라든가 음악 사회 전체에 있는 그 주류라고 보여진다면 클래식 인구는 사실상 이제 지금은 극소수가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또 도시가 굉장히 커짐으로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쪽 지역에서 뭔 일이 있어도 이쪽 지역에서는 모르거든요.
네,
네 이제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생활 악기로서의 그 생활 음악이라 그러죠.
네,
그것으로서의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기타만큼 좋은 악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외려 기타는 대도시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도시용?
네, 네. 그러니까 각 지역별이나 혹은 집안에서 온 소수인들이 모여서 함께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악기의
네,
군으로
네, 네. 네. 품에 안고 하는 악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반주자가 필요 없고요.
필요 없고.
네,
네 맞습니다. 네. 뭐 멜로디 화음을 직접 다 할 수 있는 악기.
네. 그리고 두 명, 세 명, 네 명이 모여서 합주를 해도 아름답고요. 네.
뭐 기타 예찬.
예찬하죠.
네. 그런 거를 본인께서 교수님께서도 가장 매력이라고 느끼시는
네.
부분이고.
네.
네. 아이고. 잘하겠습니다. 제 성악가는 목소리가 네. 성악가는 목소리가 악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교수님 손을 좀 보고 싶은데. 아니요. 손톱 한쪽이
손톱이요?
길
네, 조금 네, 깁니다.
네. 한 얼마 정도 길어야 소리가 잘 나나요?
연주자마다 다 달라요.
아, 그래요?
아주 길게 쓰시는 분도 있고요. 아주 짧게 쓰시는 분도 있고, 뭐, 한 2mm, 1mm 내시는 분들도 있고, 다 다릅니다.
아, 그래요? 손톱 관리 어떻게 하세요? 그거 부서지면 큰일 나겠네요. 그게 악기의 일부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제 이중주 파트너가 손톱이 약해요.
아.
그래서 때때로는 가짜 손톱 쓰기도 하고요.
아.
저는 다행히 손톱이 튼튼합니다.
아, 네. 네. 가짜 손톱이라면 여성들이 붙이는 네, 그 손톱이요?
네, 네, 네. 네.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네.
네. 더 얘기를 또 갖고 싶은데요. 제가 뭐 빠뜨린 얘기는 없을까요? 혹시 하시고 전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오늘 오페라하우스에서 연주가 있으니까 저희 한국 작곡가 작품이 한 두 작곡가 작품이 연주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이제 그 외국에 나가서 연주를 할 때는 우리나라 작곡가의 작품을 좀 소개를 하고 싶은
네.
그게 마음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기타 여우가시나 한국 분들은 오셔서 구경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바쁜 연주 일정 중에 이렇게 특별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도 클래식 기타에 좀 더 다가가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리라 봅니다. 앞으로도 또 무대와 앨범을 통해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컬처 오디세이 오늘은 국제 무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기타 듀오 결성 25주년 기념 오페라하우스 공연으로 호주를 찾은 한국의 기타리스트 이성우 교수님과 클래식 기타의 아름다움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스튜디오 미니 콘서트 보내드리며 총총 마무리합니다. 유아정이었습니다.
Hi, I'm Oliver Fata-Schneini and we're going to play a short piece for you by the South Korean composer Kim Yong-pyo. It's a three-movement piece called Setaryang, and we'll play the third movement for you.
안녕하십니까, 기타리스트 이성우입니다.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곡목은 진주에 계시는 김명표 교수님의 작품입니다. 민요 주제에 의한 3장 중에서 3악장 세타령입니다.
SBS 라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매일 저녁 9시 또는 온라인에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